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제 12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우산동 본당 이상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있을 것이고 카톡이나 전화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나와 상대방인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칭찬이나 장점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혹은 대화가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며 자책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곰곰이 왜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 하며 그 당시의 대화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는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며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돼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불쾌하면서도 화가 나겠지요.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불쾌하면서 화가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가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처럼 타인도 내가 좋지 않게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인에 대해 뒷담화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레 타인도 나도 좋지 않은 이야기에 기분 상할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누군가도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로 나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찾고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장점들, 좋은 부분을 찾아보려 노력해 봅시다. 더불어 상대방의 단점을 찾기보다 나의 부족한 점을 먼저 성찰해 본다면 나 역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에 대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나 자신이 더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게 되겠죠. 혹시 대화 중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과연 나는 어떠한지 말이죠. 내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 지냅시다.
일공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회는 교황 주일을 지내면서 성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바칩니다. 교황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교회를 세우신 다음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삼아 교회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이 곧 교황입니다. 교황은 1059년부터 주기령단의 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있으며 새 교황은 착정할 때 관습에 따라 새 이름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1978년 교황직에 오른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64대 교황입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서방교회 최고 지도자, 바티칸 시국의 원수 등 여러 가지 직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맑을 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자못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작품의 미사곡 제3번 바 단조 미사곡에 들어있는 자비송 퀴리에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데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동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DPA와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집전하면서 무력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심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전에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전쟁이라는 비극을 막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전날 밤새 이란 주요 핵시설 세 곳을 맹폭했으며 이스라엘도 이에 가세해 군사목표와 핵 관련 시설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도 미사일로 반격에 나서 중동 내 긴장이 극도로 고조했습니다. 교황은 어떤 무력을 통한 승리도 어머니들의 고통, 아이들의 공포, 빼앗긴 미래를 보상할 수 없다며 외교로서 무기를 침묵하게 하고 유관 당사국이 폭력과 유혈 충돌이 아닌 평화적 노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전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문제를 증폭하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 상처는 많은 세대를 거쳐야 겨우 치유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극적인 상황을 야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떤 분쟁도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교황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데 강력히 우려를 표하며 양측의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SB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네 가지 항목에서 인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상품 가운데 일부의 금리가 인하됐으며 6개월 고정금리는 16베이시스포인트 내려 5.45%에서 5.29%로 조정됐습니다. 1년 고정금리는 6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해 4.89%가 됐고 3년 고정금리 역시 5.09%로 6베이스포인트 내렸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도 5베이스포인트에서 최대 20베이스포인트까지 인하됐습니다. ASB의 6개월 및 1년 고정 주택대출 상품은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SB의 개인금융총괄 아담 보이드 전문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자와 첫 주택구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대출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BNZ은행도 최근 여러 고정금리를 인하했습니다. 6개월 고정금리는 5.35%에서 5.29%로 1년 고정금리는 4.95%에서 4.89%로 낮췄습니다. 주택자산의 20% 미만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별도의 저신용 프리미엄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지난달 3.25%로 조정돼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 그리고 키위세이버 잔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로를 겨냥해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최고 경영자는 시장이 이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갈등이 확산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심플리시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무빌 이약붐은 현대 경제는 과거보다 석유 의존도가 낮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과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단기적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우라 키위세이버의 루퍼트 칼리온 대표는 지속적인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준비은행 역시 향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실제 전쟁보다 전쟁 가능성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외교 재개를 위한 기회로 평가하며 중동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벨기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면서도 핵무장을 한 이란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B2 폭격기 등 총 125대의 항공기가 동원돼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지금이야말로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럭슨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금 1,6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움직임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의 폴리텍 교육기관들이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까지 8개 기관에서 약 3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추가 감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노조 TEU는 이번 사태를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재정 안정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 삭감이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웰링턴의 공영예술 과정부터 노슬랜드의 농업 과정까지 다양한 학과가 폐지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TEU의 샌드라 그레이 사무총장은 인력과 교육 과정 축소는 교육기관의 장기적 존립을 해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휘트레이아 폴리텍의 TEU 지부 회장 헬렌 존스톤은 20년 경력 중 이번이 가장 심각한 구조조정이라며 교직원들의 분위기가 분노에서 슬픔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폴리텍 전 총장 필커 역시 이런 규모의 감축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들이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 없이 단기적 수치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첫 중국 공식 방문은 외교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중국과의 관계 속 균형을 유지하려는 뉴질랜드의 미묘한 외교 방향 전환을 반영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과 러창 총리 등과 만나 양국 간 무역과 정치적 협력을 논의했고 중대한 외교적 마찰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미국과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협력에 치중하고 있으며 오커스 기술협정 참여 논의 등으로 서방 중심의 안보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양면적 입장입니다. 수출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지만 러슨 총리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럭슨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오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회담은 공개 발언은 줄었지만 존중과 신중함 속에 이뤄졌고 상호 경계 속에서도 관계 안정 유지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실용적 외교 노선을 인정하며 균형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한 달 만에 50베이스포인트 올라 4.5%에 도달하고 30년물은 5%에 근접하면서 기업들의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부채를 고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섯 가지 구조적 변화가 글로벌 경제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재정 적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5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6%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CDS,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미국 국채가 고위험 자산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과 불투명성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키우고 있으며 규제 밖에서 위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의 전통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가 주식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어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부채, 달러, 규제 부재가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기업과 투자자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클랜드의 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 제이크 심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중 심 씨가 수차례 무단 침입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며 이는 조용한 거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히트펌프 수리를 명분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집에 들어왔고 욕설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 문을 두드리거나 세입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자택에 CCTV를 설치해 무단 침입 여부를 확인했고 결국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계약상 위반이었지만 세입자는 자구책으로 간주됐습니다. 재판소는 심 씨가 4차례 불법 침입했고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그의 지속적인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일부 지역이 흐린 가운데 간간이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내용일지 좀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성찰, 우리의 묵상을 함께 동반할 성서 시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시편 11편입니다. 성서 그 시편의 11편은 내용 자체가 부활을 뭐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교부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영적 독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편 11편을 이 부활이라는 주제와 함께 맞물려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 읽기 전에 먼저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까 해요. 부활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나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 또한 존재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활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성찰하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 부활은 다름 아닌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이 지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고난함도 병듦과 나이듦과 죽음, 내 가족과의 이별, 그들의 쇠락과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거꾸로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해 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누군가의 욕심에 대해서도 함부로 절망하거나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생명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했다라는 희망이 부활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우리를 이 지상의 삶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이 지상의 삶에, 이 삶에 더더욱 충실하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이들처럼 살아가지만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먼지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들로 살도록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극복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나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내 스스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이 밝혀지지 않는 이 삶의 신비를 말 그대로 신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또 지금 당장 밝히고 싶고 지금 당장 조급하게 알고 싶은 이 삶의 영원함을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으로 미루도록 이끌기도 합니다. 인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극복된 죽음 앞에서 죽어버린 죽음 앞에서 내 삶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흔듦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이기도 하고 환희이기도 하지만 질문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죽음이 사라졌기에 기쁨이겠고 생명이 결국에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것이기에 미리 맛보는 환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주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묻고 있는 이 물음,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무엇을 택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야만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질문을 던진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을 믿고 있는지, 이 부활을 믿고 있는다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일로 그냥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부활을 찾아서 나설 것인지, 복음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어오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는 나의 갈망이 온전한 삶을 향한 희망과 영원에 대한 그 숨겨진 갈망이 그 선함에 대한 의지가 결국 옳다는, 결국 맞다는, 나의 생각이 맞다는 하느님 편에서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삶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내와 투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생명이 온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나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기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약속의 표징을 알려주셨으니 기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의 죽음 앞에서 싸우도록 투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기신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죽음에도 찬성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박해에도 고개 숙이지 않으며 누군가를 죽게 하는 모든 형태의 죽음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 집중하게 하고 온전하게 투신하도록 우리를 충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 11편을 초기 교부 때부터 이어왔던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시편 11장을 읽으면서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주님의 판별과 그리고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이 그 주제인데 그 본문에 나오는 악인을 죽음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맞아서 우리의 묵상을 도와줄 수 있는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 11편이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따라서 읽을 겁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악인을 죽음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편 11편 11장을 이렇게 성찰하시고 보시다 보면 결국에 죽음이 활을 쏘듯이 모든 일을 노리지만 나의 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죽음을 없애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자에게 다윗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자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얼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에 몫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 시편 11장은 주님에 대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뢰 시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화살을 시위에 매겼다, 바탕까지 허물어졌다,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곤란함이 11장의 뒷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쟁의 상황, 전쟁터에서의 갈등이 뒷편의 배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처럼 치열하게 자신의 삶 안에서 부대끼고 있다고 이 시인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시인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피신하고 하느님께 말씀드리며 하느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인이 개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에 부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섞어서 성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의 여러 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 개인이 노래한 것처럼 쓰여졌다 할지라도 공동체 이름으로 공동체의 장소에서 또 공동체의 시간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전례라고 하는 그 마당에서 이 시가 읽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소화하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3절까지 첫째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4절에서 7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개인의 이름, 시인의 이름으로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의인이 어떠한 곤란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곤란에 놓여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4절부터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인은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편 11장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하고 이어 세부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여러분의 그 성찰,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릴 그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1절에서 시인은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라는 말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라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부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는 그 질문까지 2절 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라는 부분은 왜 묻느냐라고 이유를 묻는다기보다는 너네들은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 나는 주님께 피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완곡한 반어법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이 새를 품어 보호하듯이 큰 산이 새를 먹여 살려 양육하듯이 나는 주님 안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의 신뢰 없음, 주님께 두지 않는 믿음을 시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하여 이것을 바라보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에 대한 다그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쩌면 당연한 의심이고 당연한 불신이겠죠. 세상에서 부활은 죽음이 생명으로부터 죽게 되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우리의 부활 믿음은, 부활 신앙은 세상 속에서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도 받아들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의 내용 중에 의심을 받아들이며 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그 회차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하튼 다시 시편 11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활과 관련하여 1절에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라는 그 시인의 책망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의심을 바라보며 다잡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직접적인 충고의 내용이 아무래도 누군가인 것 같은데, 시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고 악인의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충고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데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남쪽과 동쪽에 길게 있는 높은 산맥이 좀 연상되어, 아니면 북쪽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산일 수도 있겠죠. 어느 곳이든 연약한 새가 이 거대한 자연에 기대어 몸을 숨기는 것처럼 어서빨리 이 당연한 죽음, 당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라고 하는 구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너희라고 하는 그 시인에게 이야기한 이들의 직접적인 충고 내용으로 보입니다. 활을 당기다라는 맥락에서 전장에서 적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군의 표상이다라고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활 시위를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넣어서 묵상하고 있죠. 보라, 죽음이 활을 당겨 화살을 시에 매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의 내용 안에서 악인들이 누구인지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악을 대입해서 묵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쇠락, 우리의 모든 좌절, 고통, 또 악함, 이것들을 담아낸 죽음이라고 이 악인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는 죽음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에 그리고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이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만 충분히 우리의 삶 바로 옆에 이 죽음은 늘 항상 존재합니다. 뭐 나이듦이나 질병만으로 뭐 이렇게 한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여러 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바로 죽음을 반영하고 있고 인간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바로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탓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인 악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바람과는 달리 왜 이러한 죽음이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겨누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바꿔보자면 왜 죽음이 당연하지 않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지 영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사랑을 왜 우리는 희망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너무나 확실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당연하지 않는 사랑과 생명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은 누군가의 죽음도 나이듦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희망은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의 사그라듦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시편의 11장에 11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라고 하는 그 악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활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듯이 죽음은 우리를 늘 겨누고 곁에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필연 당연한 죽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필연적인 죽음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싹트는 것 같아요.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죠.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부활이라고도 부를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보죠. 3절에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는 너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시인을 위로하고 의인을 뭐 챙겨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악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라는 그 구절은 기초가 허물어지는데 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기초는 집이 서 있는 또 아니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 서 있는 기초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탕이 허물어지는데 기초가 허물어지는데 라는 현실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맞는 판단입니다. 너희가 시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시인의 내면에서 들린 불신과 의심, 유혹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 법이나 정의, 도덕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표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삶의 근간이 모조리 사라진 것 같은 그 체험, 전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에 맞춰서 죽음의 힘에 대한 성찰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의 반대편은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의 실존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허물어뜨립니다. 기초를 무너뜨리고 바탕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힘이 세 보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맞지 않다, 틀린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 4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주님에 대한 시인의 믿음, 한마디로 우리의 오늘의 성찰거리로 바꿔서 보자면 생명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신뢰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에서 시인은 주님에게 아주 탁월한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악인들의 힘이 언젠가 사그라들고 그들의 숨은 계획과 폭력에도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시인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쁘게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서의 그 성서의 저자들이 쓰고 있는 하느님이 계신 곳에 대한 표상을 여기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계시기도 하겠지만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소는 뭔가 일상과는 다른 곳이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고 거룩한 궁전에 있다라는 말로 거룩한 궁전과 하늘이라는 단어로 일상과는 다른 표상으로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묵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거룩한 궁전에 계시는 분이 맞으실까요? 맞죠. 하느님께서 즐거이 거주하실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일 겁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바로 곁에 계시기를 즐거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보기에 따라서는 거룩한 궁전이고 하늘이라고 봐야 하겠죠. 너무나 보잘것없고 죽음이 큰 힘을 가진 듯한 이 일상이 우리의 신앙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궁전이고 하늘이라고 주님의 옥좌가 놓여있는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주제와 함께 살펴보죠. 4절에서 시인은 눈은 그리고 눈동자는 그 표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과 눈동자가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겠죠. 살피시고 가려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조사해서 어떤 흠이 있나 없나 괜찮나 안 괜찮나를 검사하는 것 같은 거만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속이 달궈지고 금속을 이제 순수한 금속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대장장이의 눈하고도 주님의 모습을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장장이의 표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를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금속을 재련하는 장인이 그 쇠를 달구고 금속을 달궈서 불순물을 보고 그것을 때려서 모양을 바꾸고 그 가운데서 단단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고 살피시고 가려내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은 너무 당연하고 부활은 아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지만 부활은 누구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 세상 속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부활에 대한 희망보다 좌절과 절망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이 가끔씩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누가 죽음이 생명으로 극복되었다라는 이 단순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안에서 마주하는 모든 죽음에 대해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형태로 나오기는 너무나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죽음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좌절도 더 힘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들의 죽음과 불신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활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서 이끄실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손에 잡을 수 있다기보단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은총의 열매인 것 같아요. 내가 못 보는 나의 믿음과 인내도 나를 향한 그 타는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발견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우리가 품은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그 순간처럼 주님의 눈이 바로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북돋으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가끔씩 놓이게 되는 이 좌절과 죽음이라고 하는 의심 그리고 고통의 힘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부활을 꿈꾸고 희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사도의 본보기.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업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도직의 증표입니다. 나를 심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케파처럼 신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또 나와 바르나바만 따로 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없습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포도밭을 만들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면 우리야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슨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산흥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성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는 입장을 정하기 전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진행한 3종 기도에서 중동, 특히 이란에서 놀라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교황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전쟁의 비극이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빠지기 전에 이를 멈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갈망하며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민족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어떤 군사적 승리도 어머니의 고통, 아이의 두려움, 도둑맞은 미래를 보상할 수 없다면서 폭력과 유혈 충돌이 아닌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노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공영방송 채널과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세계 정세가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요즘은 특히 중동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호소를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력 사용은 피하고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방군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발이 묶인 뉴질랜드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기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C-130J 허클리스 수송기와 정부 인력이 월요일 오클랜드를 출발합니다. 해당 지역의 영공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지만 주디스 콜린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파견이 뉴질랜드의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영공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항공기를 통한 사람들의 이동이 현재로선 불가능하지만 항공기와 국방 외교 인력을 해당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영공이 재개됐을 때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상업 항공사들과 협의 중이며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다만 영공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불확실합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인들은 안전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금이라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큘리스 수송기가 해당 지역에 도착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뉴질랜드인들 중 긴급 영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긴급 영사 콜센터 6499-20200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윈터 베타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는 입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말 동안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공습 직후인 일요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이번 위기를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며 뉴질랜드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국방대변인 페니 헤나레는 피터스 장관의 대화 재개 촉구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미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는 이란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어 왔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이제는 평화의 시기라는 발언을 주목한다며 해당 지역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긴장 완화, 대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ASB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4가지 항목에서 인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상품 가운데 일부 금리가 인하됐으며 6개월 고정금리는 16베이스포인트 내려 5.45%에서 5.29%로 조정됐습니다. 1년 고정금리는 6베이스포인트 하락해 4.89%가 됐고 3년 고정금리 역시 5.09%로 6베이스포인트 내렸습니다. 4년 고정금리는 10베이스포인트 떨어져 5.49%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도 5베이스포인트에서 최대 20베이스포인트까지 인하됐습니다. ASB의 6개월 및 1년 고정주택대출 상품은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SB의 개인금융총괄 총괄 아담 보이드 전문은 이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자와 첫 주택 구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하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 대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BNZ 은행도 최근 이런 고정금리를 인하했습니다. 6개월 고정금리는 5.35%에서 5.29%로 1년 고정금리는 4.95%에서 4.89%로 낮췄습니다. 주택자산의 20% 미만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별도의 저신용 프리미엄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지난달 3.25%로 조정돼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준비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 그리고 키위세이버 잔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로를 겨냥해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최고 경영자는 시장이 이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갈등이 확산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심플리시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약붐은 현대 경제는 과거보다 석유 의존도가 낮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과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단기적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우라 키위세이버의 루퍼드 칼리온 대표는 지속적인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준비은행 역시 향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실제 전쟁보다 전쟁 가능성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외교 재개를 위한 기회로 평가하며 중동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럼슨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벨기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면서도 핵무장을 한 이란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우르질라 폰 데어 달 라이덴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지금이야말로 이란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럭슨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금 1,6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움직임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전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폴리텍 교육기관들이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재까지 8개 기관에서 약 3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추가 감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노조 TEU는 이번 사태를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재정 안정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웰링턴의 공연예술과정부터 노스랜드의 농업과정까지 다양한 학과가 폐지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TEU의 샌드라 그레이 사무총장은 인력과 교육과정 축소는 교육기관의 장기적 존립을 해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휘트레이아 폴리텍의 TEU 지부회장 헬렌 존스턴은 20년 경력 중 이번이 가장 심각한 구조조정이라며 교직원들의 분위기가 분노에서 슬픔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 폴리텍 전 총장 필커 역시 이런 규모의 감축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들이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 없이 단기적 수치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첫 중국 공식 방문은 외교적으로 성공적이었으며 중국과의 관계 속 균형을 유지하려는 뉴질랜드의 미묘한 외교 방향 전환을 반영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 등과 만나 양국 간 무역과 정치적 협력을 논의했고 중대한 외교적 마찰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미국과 동맹 강화를 통한 안보 협력에 치중하고 있으며 오커스 기술협정 참여 논의 등으로 서방 중심의 안보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양면적 입장입니다. 수출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지만 럭슨 총리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럭슨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오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회담은 공개 발언은 줄었지만 존중과 신중함 속에 이뤄졌고 상호 경계 속에서도 관계 인정 유지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실용적 외교 노선을 인정하며 균형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수익률이 한 달 만에 50베이스포인트 올라 4.5%에 도달하고 30년물은 5%에 근접하면서 기업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부채를 고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섯 가지 구조적 변화가 글로벌 경제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재정 적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5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6%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CDS,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미국 국채가 고위험 자산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모펀드 시장의 급성장과 불투명성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키우고 있으며 규제 밖에서 위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의 전통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가 주식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어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부채 달러, 규제 부재가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기업과 투자자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제조업과 기업 관련 서비스의 개선에 힘입어 올해 초 탄탄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그 모멘텀을 잃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GDP 경제성장의 광범위한 지표는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0.8%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7%였으나 이전 분기 성장률은 초기 0.7%에서 0.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는 12월 분기 단기 급격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성장 분야는 유제품 생산 증가로 0.8% 상승한 농업 기계 및 장비로 2.4% 성장한 제조업, 컴퓨터 시스템과 디자인으로 주도된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보건 서비스였습니다. 건설업과 운송, 도매업에서도 작은 긍정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술 및 여가 활동 감소로 인한 1.9% 하락,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감소로 일부 상쇄됐습니다. 경제의 개인별 지표인 1인당 GDP는 0.5%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 여전히 1.8% 낮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부진했으며 주택시장은 정체 상태를 유지했고 건설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소비자와 기업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은 많은 가정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km의 좁은 곳, 네, 좁은 곳은 폭이 약 50km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막대합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량은 작년 기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달합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이 같은 운송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과 비교해서는 전체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관통해 운반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향합니다.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 특성상 이란이 봉쇄 작전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포기를 원하지만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이냐는 질문에 이건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게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정말로 생각한다며 그들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보복할 경우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며 마음대로 이란 영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면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일임업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제품의 가격과 마찬가지인 은행 금리 등에 관한 과도한 정부 개입, 사유나 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제재 등의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선순환과 금융산업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안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은 경제선순환 촉진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권은 또한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의 경영 업무에 디지털 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스터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1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3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9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일부 지역이 흐린 가운데 간간이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킨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마다르키 페스티벌 2025 관련 행사 안내입니다. 나무 아우테 카이트 데이 연날 얘기 안내입니다. 6월 25일 오클랜드의 다카 파라 와우에서 전통적인 마오리 연날 얘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다르키 온도 무브 7월 1일 8일 15일 스타돔과 협력하여 마다르키 별자리를 가상으로 여행하며 현대의 마오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 마오마타 카파학과 안내입니다. 6월 25일, 26일과 7월 2일, 3일, 9일, 10일, 16일에 오클랜드 전역의 쇼핑몰에서 카파학과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 코라코라 7월 16일 마테리카 페스티벌의 주요 음악 행사로 마오리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과 음식 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전시회 안내입니다. 전시회 이와는 마테리카 아홉별에서 영감을 얻어 이 특별한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9명의 마오리 예술가가 참여하여 그들의 예술작품에 기여한 전시입니다. 이와는 마오리의 창의성과 혁신을 축하하며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합니다. 7월 12일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마스터 워크 갤러리 71 어퍼 퀸스랜드 이든 테라스에서 열립니다.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가족들의 재미를 위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웃음과 협동 그리고 친근한 경쟁을 준비하세요. 게임은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보타니 아트 워크 와이드 2020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식물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화 예술의 부흥을 알리고 식물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식물화 전시의 일환으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뉴질랜드 전시는 우리의 식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 아래 40점이 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6월 29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까지 보타닉 가든 101 힐로드 마노레아와 오클랜드에서 열립니다. 뉴질랜드에서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